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차기 미 행정부 출범을 사흘 앞두고 통화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방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다고 밝히고 중국과 미국 모두의 매우 좋은 대화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게 나의 기대라면서 무역 균형, 펜타닐, 틱톡 그리고 많은 주제들에 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울러 문제 해결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나는 세계를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트럼프 당선인은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 확정 직후 축전을 보낸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는 미국 대선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통화는 시 주석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통화 내용에 관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이 상호작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임기에서 중미 관계가 좋은 출발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 주석은 새로운 출발점에서 중미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하겠다는 뜻을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화통신은 이어서 시 주석은 중미 두 나라가 서로 다른 국가 상황을 가진 대국으로서 일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핵심 이익과 주요 우려를 존중하고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트럼프 당선인에게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가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에 관한 사안임을 강조했고 미국이 신중히 다룰 것을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미 경제무역 관계는 상호 이익과 윈윈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대립과 갈등은 선택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시 주석이 언급했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두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위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 등 주요 국제 현안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그러면서 두 지도자가 전략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관심 가지는 주요 문제에 정기적 연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시 주석의 당선 축하에 감사를 표하며 시 주석과의 위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시 주석과 빨리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정 국가부주석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파견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17일 관영 매체 등에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미국 측의 초청에 따라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한정 부주석이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특사 파견과 관련해 우리 중국은 미국 신정부와 대화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 차이를 적절히 관리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미 관계가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외교부 측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항상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의 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를 바라보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개월 동안 억류한 인질 일부가 오는 19일 석방된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하마스와의 휴전 합의 이행의 첫 단계로 하마스는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를 포함한 33명을 19일에 석방하게 된다고 보도됐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해 군사교류를 진행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17일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정부 간부 6명이 13일부터 이날까지 일본을 방문했다고 밝힌 것으로 일본 공영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토요일 새벽 B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의 해외 위장 취업을 지원한 개인과 기관에 6건의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한일 3자 구축을 협력 4년간 주요 안보 분야 성과로 꼽았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심화는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가 직결됐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황해도와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일부 늦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 정보기술 IT 노동자의 해외 위장 취업을 지원한 개인과 기관에 6건의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 IT 노동자의 임금 수억 달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충당된다며 이에 대한 근절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국적자 2명과 기관 4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6일 보도자료에서 북한 정권을 위한 불법 수익 창출 활동에 연루된 북한인 정인철과 손경식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정인철은 라오스 소재 북한 정보기술, IT 회사인 천수림 무역회사의 책임자입니다. 천수림 무역회사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 기업에 위장 취업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에게 위조 신분증을 발급해 이들이 원격 근무 형태로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손경식은 중국 선양에 본사를 둔 오송운송회사의 대표입니다. 오송운송회사는 북한 국방성 산하 무기거래 관련 기관인 53부의 위장회사로 최소 2022년부터 북한 IT 인력을 관리해왔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지적했습니다. 오송운송회사에 소속된 북한 IT 노동자들은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명을 사용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날 해외자산통제실은 개인인 정인철과 손경식과 함께 이들이 소속된 천수림 무역회사와 오송운송회사 그리고 53부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 IT 노동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 그래픽카드, 네트워크 장비 등을 운송한 중국 소재 랴오닝 차이나 무역산업회사도 함께 제재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정인철과 손경식, 천수림 무역회사, 오송운송회사가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에 의거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37-22호는 기존 대북제재 대상을 대리해 영리활동을 하거나 물품을 운송하는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53부와 랴오닝 차이나 무역산업회사에는 북한 정권과 노동당 관리를 제재하도록 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가 적용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은 미국과 유엔 제재 회피를 위해 고도로 숙련된 IT 노동자 수천 명을 전 세계에 파견해 북한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을 지시한다면서 이들 IT 노동자들이 자신의 북한 국적을 숨기고 전 세계 고객들과 프리랜서 고용 계약을 부정하게 체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이러한 해외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대 90%를 징수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김정은 정권의 무기 프로그램에 연간 수억 달러의 자금을 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IT 노동자의 위장 취업 행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재무부와 국무부, 법무부 등의 관련 주의보를 참고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은 지난 2022년 북한 IT 노동자의 신분 위장과 취업 사기 수법을 공개하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듬해인 2023년엔 한국 외교부,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북한 IT 노동자들의 신종 취업 수법 등을 담은 공동 공익 발표문을 냈습니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수천 명의 해외 IT 인력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한 활동을 조장하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어디에 있든 이를 파괴하겠다는 결의를 굳건히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해외 자산 통제실의 결정에 따라 이들 개인 2명과 기관 4곳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또 이들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한 제3국 기업이나 기관은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한일 3자 협력 구축을 지난 4년간 주요 안보 분야 성과로 꼽았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가 바이든 정부의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지난 4년간 미군과 국방당국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미한일 3자 협력 등 성공적인 안보 정책 추진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I'm asking you to strengthen America's position in the Pacific. In the middle of all the other conflicts and crises, you said no problem.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고별 행사에서 모든 갈등과 위기 속에서 태평양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여러분들은 문제없다고 말했다면서 강력한 미군의 바탕 위에 안보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늘은 열리고 바다는 자유로워졌으며 우리의 동맹은 가까워졌다면서 여러분들이 호주, 영국과의 첫 3자 방위 협력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한국과의 미한일 3자 협력을 상기시키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해냈으며 그것은 내가 아닌 미국이 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야욕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데 헌신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When Russia began its largest war in Europe since World War II, I asked you to help defend Ukraine. You didn't hesitate.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전투를 지원하고 군인과 조종사들을 훈련시켰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부전선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자유를 위해 싸우고 우방과 함께하며 강력한 동맹국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거의 3년이 흐른 지금도 푸틴은 우크라이나 점령과 대규모 영토 확보, 나토 붕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미군을 대표해 연설을 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지난 4년간 인도태평양 협력 등 동맹과의 파트너십이 크게 강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Biden dramatically strengthened our unmatched global network of allies and partners. He rallied the free world.
오스틴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당화할 수 없는 푸틴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자유 세계를 결집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개방성, 번영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결집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아래서 미국과 미군은 전 세계에서 그 리더십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 중인 한국 정부는 당분간 북한과의 갈등을 관리하고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취지의 신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고위급 소통을 조기 추진하고 미북 대화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한영 기자와 김영교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외교 안보 부처들이 신년 계획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올해 업무 추진 방향으로 꼽았습니다. 긴장고조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국내 정세를 고려해 국민 안심을 위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후인 지난달 12일 대북전단 관련 단체들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고 이후 현재까지 명시적인 대북전단 살포 계획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에 발표한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기조를 유지하되 구체적인 내용을 정세를 고려하면서 추진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통일부의 대통령 보고에서 세 가지 핵심 과제에 포함된 북한 변화 유도와 관련 세부 과제인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표현은 올해 추진 계획에선 빠졌습니다. 한국 정부서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권력 공백 상태, 반우기가 최소한 6개월은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북한과의 마찰 때문에 이 과도기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방지하겠다. 그래서 과도기 동안에는 가능하면은 북한과의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단절과 한반도 긴장 등을 이유로 작년부터 민간의 대북 접촉을 사실상 불허해온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에 대해 대화에 열려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지만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추진 계획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어떤 신년 계획을 내놨나요?
외교부는 올해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미한 동맹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미한 간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와도 미한일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권한대행 체제 아래 미한 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고 미국 신행정부와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 전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오는 20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조기 방미를 포함해 미한 간 고위급 소통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외교 장관의 방미를 비롯해 고위급 소통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아울러 긴밀한 미한 정책 조율을 통해 미북 대화 추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탄핵 정국에 따른 리더십 공백 속에서도 북핵 위협 고조 등 트럼프 행정부와 조율해야 할 엄중한 과제가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개진하겠다는 게 외교부의 의지라고 풀이했습니다.
초기에 전략들이 이제 가다듬어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부도 그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핵심적인 전환적 국면에서의 과제로 이제 현재 대응을 둘러싼 한미 간의 협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의 국익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같이 협의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나 싶어요.
김 기자, 한국 정부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움직임에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장용석 박사는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그동안 단절됐던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며 미국과의 힘의 관계에서 새 틀을 만들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위치를 점하기 위해 한반도 불안정을 급격히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한국은 한편으론 상황을 관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자칫 나타날 수 있는 미북 양자가 주도하는 한반도 정세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협의가 절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최근 연이어 미국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도발도 했고 미국을 향해서 초강경 대미 정책을 언급을 한 만큼 초기부터 뭔가 기선을 제압하고 몸값을 올리기 위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우리 한미 동맹이 대비를 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요.
국방부가 보고한 신년 계획에서는 어떤 점들이 눈에 띄나요?
국방부는 올해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정찰위성 5기를 가동하고 북한의 공격을 막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양산을 1분기 중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선 올해 안에 합성 개굴 레이더, 사위성 2기를 추가 발사해 사위성 총 4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 1기 등 총 5기의 고해상도 중대형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425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과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24시간 감시, 도발 시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425 사업 위성 5기가 모두 전력화되면 2시간 간격으로 북한의 주요 시설 정 정보를 위성사진과 영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한반도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 특히나 실시간 감시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컸습니다만 이번에 4.25 위성 다섯 개를 모두 올리게 되면 2시간 간격으로 한반도, 특히나 북한의 전략적 움직임을 스스로 감시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겨서 삼축체계 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방부가 1분기 중 양산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L7은 종말 단계 상층에서 고도 50km에서 60km 요격을 맞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과 천궁2 등의 종말 단계 하층 방어체계, 40km에서 150km를 담당하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미한동맹 그리고 미한일 삼각안보협력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보고된 게 있습니까?
국방부는 상반기 프리덤실드 그리고 하반기 을지 프리덤실드 미한연합연습기간 중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훈련을 시행하고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와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미한 핵협의그룹을 출범하고 미한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을 가동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와도 적극 소통해 미한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일의 단연간 훈련 계획을 사전 수립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3자 훈련을 시행할 것이라며 장관, 합참의장, 차관보 등 고위급 협의 정례화로 3자 안보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착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지명자는 16일 우리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국제무역체계에 불공정한 왜곡을 허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인준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정책을 바꾸고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일어서야 할 필요성을 근대 들어서 처음으로 인식한 대통령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센트 지명자는 재무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략적 경쟁자들의 취약한 공급망을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 안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범정부적 접근법의 일환으로 제재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재정관리 및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제재에서는 경제적 압박을 통해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등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맞물리면서 단기적으로 미한동맹 관계가 정치와 경제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시영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김 기자,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에서 미한동맹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윤 대통령 탄핵 사태 등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 상황이 겹치면서 양국 관계도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마이크 로웨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미 카터 대통령 이후 미한동맹이 가장 불안정한 시기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해온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트럼프 진영과 민주당 진영 내 모두 동맹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만큼 초기 몇 달 동안은 상당히 험난한 여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식의 과거 문재인 정부 추진해온 등거리 외교 정책 대신 강력한 미한동맹, 미한일 3국 협력을 추진해왔죠. 미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 강경책을 예고했고요.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강경책을 취한다면 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대중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안에서도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 차이가 매우 커서 중국 문제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대북 대러 정책, 일본과의 협력 문제, 심리지어 동맹 자체에서도 의견 충돌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런 이견을 관리해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김 기자, 궁금한 게 이미 협상이 종료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집권 1기는 물론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도 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이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표현하면서 왜 미군을 두고 한국을 방어해야 하느냐 이런 입장을 밝힌 적도 있는데요. 또 지난해 10월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가진 대담에서는 한국은 머니머신, 현금 자동지급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They have a money machine. We protect them from North Korea and other people. North Korea is very nuclear. I got along with him very well.
미국이 핵을 가진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이 머니머신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우려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 철수나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트럼프는 협상가이며 항상 미국을 위한 최선의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노력한다면서 협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위협적 발언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 같은 발언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의 일종의 기술이라는 설명입니다. 앤드류 여석자도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강경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려면 군사적 측면에서 미군이 영내에 주둔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대륙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이 미한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트럼프 새 행정부가 1기 때처럼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 국정원도 최근 트럼프 스스로 과거의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대표적인 자신의 제1기 시절의 성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김정은과 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또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같은 군축, 즉 스몰딜 형태의 이런 접촉도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북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것이라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도 아울러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지난달 VOA와의 영상통화에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어떤 채널도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면서 1기 때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매우 불신했었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직접 핵 협상을 했던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13일 VOA에 코리아 패싱 같은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Well, I just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I don't think that we had Korea passing in the past. Certainly I've been involved.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때는 한국에 투명하게 모든 걸 밝혔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도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 적자 해소 그리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트로이 스탠거론 윌슨센터 한국센터장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적자를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상무부 차관을 역임한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국제경제석좌도 첫 임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양자간 무역에서 적자를 크게 보는 국가들을 표적으로 삼은 바 있다면서 한국도 계속해서 이 같은 표적이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다가 미국이 대중견제에 나서면서 한국의 동참을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과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인데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중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일 중국의 군사용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제한을 위한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이 같은 기술 이전 통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도 동참 요구가 거세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한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 이걸 피할 방법은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지난해 한국이 미국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었고 이런 투자 중 많은 부분이 첨단 기술,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에 집중돼 있었다면서 이는 미국의 첨단 제조 역량 회복을 돕고 21세기 미국인들에게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관심을 표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 발언인데요.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점에서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VOA에 조선업은 미 해군이 중국과 경쟁하는 데에서 아주 큰 문제라면서 한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국가들 중 하나인 만큼 조선업 관련 미한 협력은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이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조선업 외에 또 어떤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이 가능할까요?
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조선업뿐 아니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앞서 말씀드렸죠. 상업용 원전, 방위산업 분야 등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한일 3국 협력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스콧 스나이더 한미일 경제연구소 소장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미한일 3국 협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관련된 여러 잠재적 위협을 방어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시작됐고 일부는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됐다 이런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협력이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 2기 미국과 한국의 정치 경제적 관계에 관한 전문가들의 전망 들어봤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한국의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 소추와 체포 등 일련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보좌관들과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들이 한국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지 입장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영김 의원을 조상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더힐에 기고하신 글에서 한국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이 미한동맹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에 적대적이고 지나치게 친일적이라고 비판한 탄핵안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미한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I think you need to look no further than the first impeachment motion that was brought against President Yoon. Right? That motion accused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 발의안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우리의 적대국을 자극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고립시켰으며 일본에 지나치게 친화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이 북한에 대해 유화적이고 중국 공산당의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 정권은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평화적 접근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북한을 다루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하고 잔혹한 전쟁을 지원하며 타이완을 점령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적대국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원님의 주장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비상계엄 발동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조약 동맹인 미국과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 불법 계엄 사태를 통해 미한 양국의 공동 가치인 민주주의를 훼손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오히려 미한 동맹을 약화시켰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Well, again, I don't know whether or not President Nguyen has or has not informed the United States counterparts. This has
글쎄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을 사전에 미국 측에 알렸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매우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계엄령 선포 소식을 접했고, 선포 직후 한국 국회가 이를 무효화하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의원님은 기고문에서 서방 언론이 한국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서방 언론이 탄핵 찬성과 반대 움직임을 균형 있고 공정하게 다루고 있다고 보십니까?
When the first, right after the martial law was declared and the events were unfolding, you just need to look at.
계엄령 선포 직후와 사건이 전개되던 당시를 보면 서구와 주류 언론의 대부분이 윤 대통령 반대 시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탄핵 반대 시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했음에도 말이죠. 최근에서야 주류 언론에서 보수적인 탄핵 반대 시위에 대한 기사와 보도가 일부 나오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한국의 내부 정치 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의회의 일원으로서 미한 양국의 시각을 읽고 관찰하며 순전히 서구적인 관점에서 이 사안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은 기고문에서 이런 현상이 중국 공산당의 정보 조작 캠페인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언급하셨습니다. 중국의 정보 조작이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를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As I mentioned, the CCP spends billions of dollars annually on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efforts. And they use propaganda, disinformation.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해외 정보 조작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전, 허위 정보, 강압, 검열을 통해 국제 정보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고 있으며 이는 광범위하고 만연한 문제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분석을 인용하자면 이러한 문제가 방치될 경우 중국 공산당의 노력은 국제 정보 환경을 재편하고 편향과 정보 격차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각국이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중국에 종속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무부가 직접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국제질서를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그들을 지원함으로써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기고문에서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과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세력이 동일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The same faction is pushing for a formal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The same people who have supported impeachment have also advocated for the end of the war.
종전선언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세력은 탄핵을 지지했던 세력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수년간 종전선언을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한반도의 종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일부 세력이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제안입니다. 이는 북한과 일부 세력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동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것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 기준과 절차에 근거한 요구로 특정 정치 세력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요구와 연결돼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don't think you can separate those factions, okay? There are a lot of forces that we know that are, those who support the appeasement.
저는 그 두 세력을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세력과 북한 정권의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종전선언 지지 세력과 탄핵 요구 세력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상호 연결돼 있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두 세력이 완전히 별개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종전선언에 반대한다고 밝히셨는데요. 미국 법 규정을 고려할 때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의 수교나 국교 정상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Well, we have to tie the human rights issues and demand that North Korea's wanton disregard for human rights has to be addressed.
우리는 인권 문제를 결부시켜야 하며 북한의 인권 경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최우선 과제이자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한반도 시각으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Well, I was surprised and I was in shock. I watched this news as it's unfolding.
저는 매우 놀랍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두 전 녹화한 영상을 볼 기회도 있었는데 그는 불필요한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출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백에서 수천 명의 경찰이 그의 관저에 진입하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조치가 유효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기반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가 주시하고 있는 주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법에 따라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계엄령 선포의 타당성 여부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가능한 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로 인해 촉발된 탄핵 상황 등 정치적 혼란에 대한 의원님의 관점을 미국 의회 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I've had the opportunity to talk to many of my colleagues and trying to help them understand the situation from someone who was born and raised.
저는 많은 동료 의원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태어나 자랐고 탈북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런 상황을 직접 겪으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한반도 관련 입법을 지지하는 이들이나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이들 모두 제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의원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고 그들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가 있을까요?
I'm not sure if it's in the, you know, the Congress, United States Congress is in the position to, you know, directly.
미국 의회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직접 개입할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큰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과정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의회의 지지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 한국을 확고하게 지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롭고 안정적이며 개방적인 환경을 보장하는 데 있어 미국의 소중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공식 출범 후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This past weekend, I had the opportunity to talk to the incoming Trump administration advisors about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지난 주말 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보좌관들과 한국의 상황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의 동맹이자 우방인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계속 지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한국에서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억제하고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양자적으로 또 일본을 포함한 3자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게 되면 대통령 본인이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팀으로부터 더 많은 성명과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I will continue to serve as a chairwoman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Subcommittee on East Asia and the Pacific Affairs.
This has 저는 계속해서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될 것입니다. 계속 제 목소리와 관점을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미한 동맹, 특히 미한일 3자 협력에 대한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여러 해에 걸쳐 미한 관계, 특히 북한 인권 재승인법과 관련된 일을 함께 해왔습니다. 루비오 지명자는 미한일 3자 협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그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자 협력을 촉진하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화당 영김 하원 의원으로부터 한반도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심화는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가 직결됐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당한 북한 주민들은 정권의 위협 속에 복종을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16일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날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실태를 담은 2025 세계 인권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하며 전체주의 지도자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자의적 처벌과 고문, 처형, 부당한 투옥, 강제 노동을 통해 공포의 복종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에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이 만연하고 일상화돼 있다고 전하고 표현과 결사, 정보 접근 등 기본적인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은 2024년에도 신종 코로나 방역을 구실로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조치를 계속 유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와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지원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지원을 위해 물자 및 병력 이전을 포함한 북한의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확대는 북한의 안보와 인권 사안이 연관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가 전쟁 및 반인도 범죄, 기타 잔혹 행위를 저지른 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무기,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석유와 기술 제공을 대가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이날 BOA와의 통화에서 이번 보고서가 주목한 사안 중 하나는 북러 간 긴밀한 관계라면서 이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worrying. Reports indicated Russia supplying North Korea with military technology and assistance which violates UN sanctions as part of the payment.
시프턴 국장은 보고서는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지원과 병력 파병에 대한 대가로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군사 기술과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협이 북한 정권의 극심한 억압과 북한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해 복종하게 만드는 잔혹한 행위에 의해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북한은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고 강제 노동을 통해 핵 프로그램과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시프턴 국장은 북한 정권이 주민에 대한 사상 교육과 이동의 자유 등에서 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보고서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 부문에서 북한에서는 모든 미디어가 엄격하게 통제된다는 점을 상기하고 지난해 7월 한 남성이 한국 영화가 담긴 SD카드를 빌린 혐의로 노동 교화형 7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의 자유와 관련해선 북한에선 사전 승인 없이 여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해 9월에도 북중 국경에는 국경을 이탈하는 사람을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권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다고 전제하며 지난해 한국의 한 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의 국민 총소득은 1인당 미화 1,200달러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되면서 정권인 공공복지보다 군사력 개발의 우선순위를 둬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하며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의 강제 노동 실태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하지 않은 7개 유엔 회원국 중 하나라며 북한 정부는 경제 유지를 위해 많은 주민에게 보상 없는 강제 노동을 체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노동 대상자는 여성과 어린이, 국가노동자, 구금자, 수감자 등 다양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관행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을 정당화하며 부름시 가혹한 처벌을 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된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은 지난 2024년 북한인권유린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BOA 방송에서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 특별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보이는 라디오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 관련 소식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또 새벽 1시 30분부터는 한국어 동시통역이 있는 취임식 특별 중계방송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미국 47대 대통령 취임식 BOA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최고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안주 구름 많겠습니다.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분포, 남포 맑겠습니다.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평안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의주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고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수풍 구름 많습니다.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강계 맑겠고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평안남북도 경기도 지역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해주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용현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개성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 사리원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영하 8도에서 영상 11도, 장진 영하 6도에서 영하 7도, 해산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고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입니다. 원산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청진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 선봉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삼지연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영하 18도에서 영하 3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하루 종일 0.5에서 1m, 먼바다 하루 종일 1에서 2m를 이겠습니다. 서해 역시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 앞바다 오전에 0.5, 오후에는 0.5에서 1m입니다. 먼바다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월 18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차기 미 행정부 출범을 사흘 앞두고 통화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방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다고 밝히고 중국과 미국 모두의 매우 좋은 대화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게 나의 기대라고 밝히고 무역 균형, 펜타닐, 틱톡, 그리고 많은 다른 주제들에 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트럼프 당선인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나는 세계를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 확정 이후 축전을 보낸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는 미국 대선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통화는 시 주석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통화 내용에 관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이 상호작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임기에서 중미 관계가 좋은 출발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 주석은 새로운 출발점에서 중미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화통신은 이어서 시 주석은 중미 두 나라가 서로 다른 국가 상황을 가진 대국으로서 일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핵심 이익과 주요 우려를 존중하고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가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에 관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미국이 신중히 다룰 것을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미 경제무역 관계는 상호 이익과 윈윈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대립과 갈등은 선택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시 주석이 언급했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두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위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 등 주요 국제 현안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그러면서 두 지도자가 전략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주요 문제에 관해 정기적 연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시 주석의 축하에 감사를 표했고 시 주석과의 위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은 또한 시 주석과 빨리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정 부주석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파견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17일 관영매체 등에 발표한 발표문을 통해 미국 측의 초청에 따라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한정 부주석이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특사 파견과 관련해 우리 중국은 미국 신정부와 대화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 차이를 적절히 관리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미 관계가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항상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의 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를 바라보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측은 이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올바른 중미 관계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2기 취임식 특사로 미국에 오는 한 부주석은 지난 2023년 3월 임명됐고 중국 권력 체계에서 서열 8위로 인식돼 있습니다.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다음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한 부주석은 2022년 10월까지 상무위원회에 들어있었지만 시 주석이 3년임을 시작하면서 최측근들을 상위직에 배치하는 과정에 상무위를 떠났습니다. 부주석 취임 후 1대1로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역할도 했고 시 주석을 대신해 공식 의례에 참석하는 등 외교 의전 업무에서 국가주석을 보좌해왔습니다. 중국 고위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4년 전인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중국 정부는 특사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개월 동안 억류했던 인질의 일부가 오는 19일 석방된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하마스와의 휴전 합의한 이행의 첫 단계로 하마스는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를 포함한 33명을 19일에 석방할 예정으로 보도됐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해 군사교류를 진행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17일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정부 간부 6명이 13일부터 이날까지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일본 공영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일본이 일본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